율법 문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어찌 보면 전전긍긍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들과 장로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위로 문제 해결점을 전달하면서 오히려 이방 교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고 다른 누구의 위로보다도 주님의 권위를 통한 성령의 위로는 안디옥 교회의 고민을 씻은 듯이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어떤 종교적 계율도 사실 쓸데없는 짐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대와 소망일 뿐입니다.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를 가로막는 다른 짐 같은 것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이 15장의 사건이 1세기에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과 율법 속에 혼란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방 교회의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문제를 돌출시키셔서 일찍이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시는 지혜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요, 감추어진 지혜요,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고민과 안타까움은 당시 비단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비시디아를 비롯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모든 이방 교회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문제의 발단과 진행을 전해 듣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해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제안을 바나바에게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면서 바울의 이 제안은 이제까지 좋은 팀워크, 요즘 쓰는 말로 팀워크이고요. 동역자로 함께 일했던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고, 마침내 선교팀은 둘로 나누어 육지와 바닷길로 떠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불미스러운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깊이 경험케 합니다. 인간의 온전치 못한 불미스러운 것조차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사랑의 역사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과 세월의 물결 속에 복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힐 위험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복음의 동역자들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속에 빼버렸으면 하는 오늘 말씀의 뒷부분, 즉 바울과 바나바의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인해서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도 복음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받으려는 자세가 될때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부족함조차도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또 긍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부분은 안타까워하며 기다리던 일에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해 듣는 이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30절에서 35절의 내용인데요. 안디옥에서 율법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낸 기간이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안디옥과 이방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길게 느껴지는 초조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돌아올 것인가? 저들은 이런 기대감과 또는 두려움 때문에 상당히 이 기간을 힘겹게 지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기린처럼 목을 늘어뜨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마침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에 도착했고 기도와 기다림으로 지쳐있던 교우들을 모은 예루살렘의 파송자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두렵게 하는 대신에 위로의 말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받아서 읽었을 편지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편지를 썼었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행전 15장 24절 그리고 28절 29절에서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이죠. 이러한 내용과 보낸 사람의 위로를 듣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비롯한 이방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충분히 갚고도 남을 수 있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10년 된 체중이 내려간 듯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실 위로와 상급의 모형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기도하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일제시대 때 그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 감옥에 갇혀서 오로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감옥의 고통을 잊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옳았다는 것을 검증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기에 비인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루한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힘겨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기다리며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만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어리석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시대와 상황을 적절히 융합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앙적 안타까움을 가장 분명하게 규명하고 판단해 주시러 오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기대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고 위로를 줄 수 없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주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32절 3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형제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일들도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이고 배려였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사랑에 합당하게 형제 애로 대우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기록에서 왔던 모두가 다 돌아간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는 말씀과 마지막 단락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적어도 이 안디옥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후에 신라를 택한 바울이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의 규범을 빠짐없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진리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간격을 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양면성을 이 말씀 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가르치던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에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어떤가 돌아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대로 그들에게도 이 율법 문제의 파장이 없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안디옥을 떠날 때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의에 문제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오늘 38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에 바울이 문제 삼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략하게 거론이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의 행동이 분명히 신앙의 연약함, 즉 믿음 생활의 유약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구브로의 동쪽 항구에서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개종을 시키죠. 바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요.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다음에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짧은 기록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전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육지로 다시 항해를 하고 육지에 닿으면서 닿자 말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지요. 왜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많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게 정설이죠.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집에 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예루살렘 성도들을 본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집은 큰 집이었을 것이고 또 부유한 집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외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마가는 특히 구브로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배를 타고 나오는 동안에 멀미를 심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니까 예루살렘에만 살던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생활의 빈곤도 없었고 멀미라고 하는 것도 몰랐는데 적어도 긴 항해 속에 멀미를 느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정황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또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공의를 더 강조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은혜와 사랑을 더 나타내는 인물이었고, 어떤 면에서 사람은 이 양면에 다 철저할 수 없음을 배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공의의 편이거나 아니면 사랑과 은혜의 편이지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처럼 다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가진 성품과 특성을 따라 일을 맡기시고 또 일하게 하심도 배우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과거에 과격한 바울, 대쪽 같은 사울 때의 성품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바나바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함없이 대하자고 하는 온건적인 성품이 역시 바나바답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나바의 온건성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이 사건에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기록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입장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친척이니까 부족할지라도 좀 붙들어주자고 하는 바나바적인 어떤 성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4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이게 어디서 쓴 겁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골로새에서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한마디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단절됐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풀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건한 사람들이 사실 우유부단한 면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한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붙잡히면 한없이 좋은데 악에게 이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 잘못 이용당할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가 요한은 어찌 보면 인간 실존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 없이는 유약한, 바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잘도 따라가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모형이 바로 이 마가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사랑과 긍휼로 보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대가 없이 용서하실 수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기도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특성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의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온유한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쪽에 다 완벽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양쪽에 충성할 수도 없는 그런 유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결국 버림을 받기 쉽고 쓰임받지 못할 그런 확률이 더 많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가의 유약성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39절에서 41절 마지막인데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습니다. 이 뒷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니 성령의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39절인데 죄송하지만 여기 심히 다투다라는 말이 본래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더 놀랄 내용이거든요. 심히 다투다, 이 말은 이 말이 본래 쓰여진 헬라어로 파라바테스인데 이 말은 범법자, 파괴자, 범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범법자가 됐다는 게, 파괴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뿐 아니라 둘이 피차 갈라선이라는 표현은 한 사람도 양보가 안 되는 대단히 격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온유한 바나바조차도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오늘 39절 하반절 4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함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과격하게 표현하면 두 패로 나눠서 정반대 방향을 가는데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모습이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하는 내용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은 비록 심히 범죄자처럼 다퉜어도 하나님의 일을 두 사람 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다투고 한 사람이라도 그만두었다면 결국 기뻐할 것은 어두움의 마귀 사탄일 것이지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다 그렇게 마귀에 기뻐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툼은 다툼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다는 모습이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또 이 두 사람들은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아픔이나 미움을 생각지 않았다는 데서도 다른 면을 보고 배우는데 사실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미운 사람 생각이 나보세요.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싸울 때는 싸울 때고 다툴 때는 다툴 때고 복음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역시 동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아픔이나 미움을 생각지 않았다는 데서도 다른 면을 보고 배우는데 사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앞에서 부정적으로 표현했던 두 가지 제가 인용을 했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하는 내용을 뒤집으면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은혜의 부탁함을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투고 싸운 죄스러움이 더욱 자신을 낮추어서 교회를 굳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싸움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싸우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심히 다투고 싸우는데 뭐 우리야 더 할 수 있지 않는가 위험천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바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나바입니까? 앞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분명히 바울은 화해를 한 것이 확실하고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의 성향까지도 뒤집어 사용하시는 선을 만드는 최고의 명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의 사도행전을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것이 끝날 수 없는 거죠. 어떤 환경의 변화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비극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들을 제사장들에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그런 사람으로 애시당초부터 만들어 보냈다면 하나님은 선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대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시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율법의 문제로 예루살렘에 보내놓고 얼마나 안타까워 기도하고 기다렸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린 결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기다림은 절대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고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안타깝지요. 그러나 당시에 판결나지 않을지라도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기다린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위로와 격려와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누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신앙에서도 어쩌면 그런 성향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화가 난다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둔다면 기뻐하는 대상은 복음을 방해하는 어두움의 세력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양면을 다 충족시키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치우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의 아픔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일까지는 없어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나중 바울사도는 이 일조차도 마음에 두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탄복하고 오늘도 그 사랑의 옷깃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에 바울처럼 탄복할 뿐이죠.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됨에도 우리를 가장 바르게 이끄시고 쓰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해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